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죠. 고레스 하나님의 도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 하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도구가 바로 고레스, 바사, 즉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그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겠다.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몇십 년 있다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새로 생기는데 그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인 거죠. 그때 그 왕이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거기가 아니라 최종 목적은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반복한 이유는 8절 때문에 그래요. 이 8절은 1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말씀의 결론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놓고 보면 한글 성경은 1절부터 8절까지를 문단으로 잡아놓고 제목을 붙이기를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져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의 주 역사의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따로 붙여놨어요. 근데 이 8절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하고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이 8절이 1절과 7절의 결론이기는 하지만 9절과 13절까지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8절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이 다음에 이렇게 해줄 거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로 생활을 하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나야. 그게 8절이에요. 너희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고레스가 너희들 보낸 게 아니야. 내가 보낸 거야. 라면서 8절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놓고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다 돼 있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 뿌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위에서부터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이 이런 축복이 하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하늘에서 열려가지고 복이 떨어지니까 아 하늘이 복 주시는가 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짜장면집 가면 요새는 잘 못 보는데요. 예전만 해도 얼마 멀지 않았어요. 짜장면집에 가면 복자가 한자로 써져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진짜 짜장면집. 진짜 짜장면집에 특징이 있는데 그 복자가 달라요. 그렇죠. 거꾸로 돼 있어요. 복자가 아,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아주 대답을 잘하시네. 이게 복자가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진짜 짜장면집은요. 뒤집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중에는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위에서부터 내린다 해서 뒤집어 놓고 있어요. 아 진짜라고 해서 맛이 진짜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의를 부을지이다. 하늘에서 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의가 내려오고 의가 내려오고 결국은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어야지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공의가 부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땅이 열립니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땅이 열렸는데 하늘에서부터 복이 내리고 하늘에서부터 공의가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땅이 열리면서 거기서 공의가 음도든 것처럼 불쑥 올라오는 것처럼 공의가 올라온다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노아시대 때에 나타났어요. 노아시대 때에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는데 단순하게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만으로 그렇게 40일 동안 온 세계가 잠길 동안에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수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 물을 모아둔 궁창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버리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 아래에도 궁창이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궁창, 물을 모아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터뜨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그런 홍수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늘이 열려서 공의가 내려오고 의를 막 갖다 붓고 땅에서 공의가 움돋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를 주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두 개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에서 열쇠,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가는 열쇠 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예요. Righteousness예요. 그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의를 부어주신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공의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공의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사랑, 단순하게 재정, 단순하게 건강, 단순하게 자식들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단치시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 불법으로 나를 잘못되게 할 때 하나님이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덤비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그것도 공의입니다.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창조의 모습으로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단도 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해가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모습이 9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럼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대조시키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비유를 쓰세요. 첫 번째 비유는 진흙과 토기장이에요. 진흙과 토기장이가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캔버스가 있어요. 도화지가 있어요. 하얀색 도화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도화지가 뭐라 그러냐면 딱 이게 그림 그리는 화가를 향해서 째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릴 줄 알아?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색을 들어가지고 입술을 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캔버스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 빨간 거 싫은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를 향해서 아 그럼 만들 수나 있겠어요 그거? 그 일을 할 수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당신이 할 수나 있겠어요?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못된 자세입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혀요.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부모와 자녀를 비교를 하는데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몰랐어요? 낳기는 낳았어요? 어머니한테는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뭘 낳겠다고 그렇게 해산에 수고를 다 하고 그런데요. 진통까지 했대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면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인아 그래요. 그리고 아마 영어 성경에도 woman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서에도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여인이라는 그냥 일반 여성 명사를 써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만약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인아 그러고 부르면 그거 되겠어요? 아니 그 농담으로 뭐 미세스 김 이러고 부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레스님이 김씨거든. 미세스 김이라고 장난하면서 부를 수는 있지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니면 뭐 교회 갔다 와서 뭐 전도사 때 교회 갔다 와가지고 미세스 김 물 한 잔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날 낳기는 낳았어요? 이 말처럼 부모의 마음을 들여파는 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 칼럼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화를 들려고 이거 갖고 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혈액형이 O형이십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는 B형이세요. 그럼 우리 이제 뭐 중학교만 나와서도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 자식의 혈액형은 B형 아니면 O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O형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 내 동생 하나가 B형이 있구나. O형으로 알고 살았어요. 전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하고 제 바로 밑에 있는 연년생 동생하고 대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맞아 나는 주소 왔는가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그 철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증명이 됐어요. 증거를 딱 낙하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 시간에 생물 시간에 저희들이 귀에다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시약 담아가서 거기다가 혈액형 검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딱 했는데요. AB형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난 평생 O형으로 알고 살았어요. AB형이 딱 나오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게요? 거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지. 그래갖고 뭐 말도 안 되는 자살 소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뭐 2, 3일 있다가요. 우리 반에 같이 있었던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친구가 제 걸 바꿔놨어요. 장난치느라고. 이 개구쟁이가. 제가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는 O형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엄마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위한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 안 낳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안 낳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낳아요? 얼굴이 판박인데. 외삼촌하고 판박인데. 근데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야단칠 거다. 봐라, 모압도 무너지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그렇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말 안 들면 혼낼 거야. 막 그랬더니 뭐 날 낫기나 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요.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전문적인 단어거든요. 후레자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단치는데 자 9절과 10절에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거야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또 한 권의 성경이 있다고 우리 말씀드렸죠.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최유원 목사님,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 성경이 있는데 세주문 성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최유원 목사님은 슬프다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저는 오히려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나 아들 아니잖아요. 나 낳지 않았잖아요. 라고 어머니 마음을 그냥 확 뒤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몇 번 그러셨어요. 이놈의 자식 그러고 저를 몇 대 때리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좋아서 때렸겠어요? 슬프잖아요. 내 자식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내 배를 뒤틀고 나서 난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나를 향해서 엄마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애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라고 정하셨는데 이 녀석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언제 나 낳았어요? 하나님이 화도 나지만 슬픈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그건 하나님 일이고요.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거는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고요.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라면서 내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 목 내놓으세요. 아버지 죽으면 나 유산 줄 거 아니에요. 많든 적든 간에 먼저 주세요. 나 갈 거예요. 내 길 거 갈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명령이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 나한테 명령할 거야? 11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너가 나에게 명령하겠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겠느냐. 캔버스가 도화지가 화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겠느냐는 거예요. 배추가 요리사한테 나 배추국으로 만들어줘 김치하면 큰일 난다 이러겠냐고요. 못하잖아요. 요리사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겠느냐라면서 하나님이 컨프런테이션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창조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세요. 12절 말씀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나밖에 없다. 창조하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12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늘을 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 번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 내가 하늘을 폈다 라고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아, 뭐 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지구온난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뭐 30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몇십 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무도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늘을 펼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직접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13절은 결론과 같은데요.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공의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고레스를 일으켰다. 고레스가 자기 멋대로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나의 공의로 그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 그 공의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지는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공의예요. 그 구속을 이루시겠다는 공의예요. 약속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내가, 또 자기를 강조하자, 내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레스가 정복전쟁을 할 때 그 길을 평탄케 내가 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서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자,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엄청나게 재밌는 게 있어요. 13절 끝에요.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줄 것이다. 근데 이게 고대 사회를 놓고 보면, 뭐 책에서 읽은 거지만 고대 사회를 놓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제국은 혹은 고대 부족은 정복을 해서 갈취를 하고 목숨을 살려줄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조공 바쳐, 명나라, 청나라, 조선 뭐 다 알잖아요.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너 1년에 뭐 갖고 와. 뭐 비단 몇 필에 뭐 심지어는 심할 때는 여자까지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너 이번에는 놔줄게. 놔줄 테니까 어떻게 해. 요구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가, 그것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놔주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없어요. 대가를 요구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고레스가 그렇게 했던 일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45장 전체를 정리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궁극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이 일을 쓴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근데 기다려.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 방법으로 해결시켜 줄게. 그리고선 나중에 해결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솔직히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책임져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공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시다. 근데 왜 가끔씩 딴 길로 가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밖에 없다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니까? 라고 확약을 해 주셨어요. 확약, 확실히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요. 아이고 조금 해도 되잖아요. 쟤네들도 그러잖아요. 나도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가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